주신 말씀 같이 한번 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네, 여기까지 예, 봤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운 지난 일주일을 보내는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또 이날 저희들 주님의 날로 기억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또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데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또 담대하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 중에 아주 무척 추웠는데 예, 여러분 다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유학파 개구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한 개구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혀를 잔뜩 꼬이게 하면서 잘난 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코리안 피플들 너무 저질이야. Low level. 핫도그, 개고기를 먹어. 할리우드에서는 상상도 못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개구리들이 아주 경청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뱀이 한 마리 찾아왔습니다. 뱀이 하는 말이 나는 너처럼 혀가 꼬부라진 개구리만 먹어. 그랬더니 이 유학파 개구리가 아따 성님 멋담식을 하신다요. 잘난 체 하다가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도 금세 꼬리를 내리고 또 이렇게 겸손하게 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이 문제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종종 가지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너무나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싫고 항복하기 싫고 굴복하기 싫은 마음들이 우리 인간 안에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타날 그 비극적 결말의 그 참상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이 만들어지면 그 책을 집필한 저자의 의도나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자는 그 의도와 목적을 따라 그 내용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책을 읽는 사람 또한 그 저자의 의도를 옳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 책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 경제학 서류를 보면 그것은 경제에 대한 지식이나 인포메이션을 주죠. 경제의 흐름이나 동향에 대해서. 법률학 책은 법적인 어떤 지식과 정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심지어 전화번호부도 전화번호부는 어떤 연락처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서 있는 책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 어떤 목적과 필요를 따라서 그 책을 읽기도 하고 그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그 책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전혀 책의 의도와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하는 친구들도 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참 재밌는 친구인데 조금 없어 보여요. 이렇게 아는 게 없어 보여요. 전혀 책을 읽을 것 같지 않은데 자신도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놀라서 무슨 책을 읽냐고. 그랬더니 자신은 한인옵서록을 보면서 아주 감동을 받고 인생을 배운답니다. 거기 나오는 그 광고 문구를 보면서 감동을 하고 거기 나오는 짧은 글귀들로 또 지혜를 배우고 또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또한 저자인 사도 요한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 하에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도 요한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이 복음을 읽고 또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요한복음 20장 30절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거기에는 이 요한 사도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서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목적인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미 해결했고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정말 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인도되는 대로 우리도 올바른 인도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린 이걸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치게 하고 우리로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내용상 볼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반을 나누면 어떻게 되죠? 21을 반으로 나누면 10과 2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것이 10장 21절까지요. 우리가 오늘 보기 시작한 것이 22절부터입니다. 근데 10장에 42절까지 되어 있으니까 딱 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0장 21절까지가 요한복음 전반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 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장부터는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는 속죄양으로서 그의 죽으시는 일에 대하여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의 전체적인 결론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마지막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오늘 본문은 이제 11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그 전환점, 연결고리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그가 심혈을 기울이고 의도를 가진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다음 장부터 나아갈, 다음 장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가정에 따라 순서에 따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내용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을 먼저 좀 생각을 하도록 하죠.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기 수전절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수전절 그러면 여러분 상당히 생소하게 들리실 겁니다. 수전절은 다른 말로 하면 헌신절, 그래서 Feast of Dedication 이라고 하기도 하고 광명절이라고도 합니다. Feast of Light. 그리고 현대 히브리어 단어로는 하누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수전절은 원래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이 약 400년 정도가 됩니다. 이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어떤 선지자도 일어난 일이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예언도 없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시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400년이라는 그 기간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암울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BC 167년경쯤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나르시즘이 있어서 자아도취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상한 행동들, 기이한 행동들 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미친놈이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유대를 종교적으로 탄압한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로 하여금 그 유대 절기나 그 의식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하고 박해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인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돼지를 제사로 드리기도 합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히려 제우스 신상을 세운 거죠. 그래서 상당히 성전을 더럽힌 인물입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제 제사장의 아들로서 마카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규합하고 리드해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복구시키고 제사를 재개하고 다시금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기슬르월, 유대의 원력인데 우리로 하면 한 12월 정도가 됩니다. 그 겨울에 8일 동안 그날을 제정을 하여서 그날은 성전을 위하여서 함께 이렇게 힘쓰는 그런 날로 제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수전절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초막절은 추수기이죠. 가을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지금 수전절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계신 것으로 봐서 약 두 달여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머무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겨울이었던 것이죠. 다음 구절 한번 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어디인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안으로 들어가면서 겹겹이 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를 출입하는 자마다 허용이 되는 구역이 있고 또 통제가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벽을 더 넘어서 가게 되면 거기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하나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서 유대 남정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서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러나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뜰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솔로몬의 행각에 거니시고 거기서 유대인들로부터 힐난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 전체적인 결론에 대한 그림이요, 광경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4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왜 우리를 의혹하게 합니까? 정말 그리스도이시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로 하여금 그가 말하는 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트집을 잡고 구실을 얻어서 그를 끌어내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한 구실을 잡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스스로 말씀하시는 이 일들을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까지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을 따름이죠. 그들이 왜 듣지 않았을까? 그 듣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분명히 지적합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죠. 26절에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었더라면 내 말을 듣고 반응하였을 텐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조차도 이 유대인들은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만을 듣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30절에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것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신성을 모독했다 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배척하고 거절했는가가 이 요한복음 전체의 메인 줄거리입니다. 아주 굵은 골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과 진리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의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 외에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에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있는 거죠? 네, 물론 다 이해를 하시겠죠. 혹시라도 제 아내 같은 사람이 있을까 봐. 네. 집에 가서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후환이 두렵긴 하지만, 예, 그래도 뭐 누구를 대겠습니까? 제 아내 말고. 예. 아,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를 한다라는 것이 이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10장을 보고 있는데 10장 마지막 절에 가서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10장 마지막 절 가시면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셨습니다. 여기 다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은 왜 등장을 하는 걸까요?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증거한 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5절. 1장 5절.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누가 설명하는 겁니까? 누가 말하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 일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글을 쓴 겁니까? 아니면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의 결국을 알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까? 후자이죠. 후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가 하신 일들과 그로 말미암아 되어진 결과를 두고 지금 이 요한복음 기록할 때 빛이 왔지만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했던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도 복음서를 쓰면서 세례 요한을 앞장세우는 거죠.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로서 온 겁니까?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주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세례 요한이 와서 그가 한 일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났을 때에도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일들에 대하여서 백성들의 반응은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했다라는 것이죠. 그 백성이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그 증명해주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과 진리를 펼쳐 보이시고 그의 신적인 간섭과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수없이 많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러죠.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여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율법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일을 말해도 알지 못하거늘 땅의 일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안식일날 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친아버지라고 행하여서 하나님과 동등됨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만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생명이라,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진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도 그 유대인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평하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눈 뜰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데 그들은 이야기하길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진리에 대하여서 반응을 하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것을 이해할 방법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이유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하셨다면 좀 일찍 오실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왜 그 전에 구약성경이라는 그 긴 역사가 필요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많은 그 긴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은 그 역사를 펼치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는 주시지 않던 그 모든 관심과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간섭으로 그들을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써 너희가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거듭거듭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모습으로밖에 내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오자마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냈느냐라는 불신의 답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서 마시게 하고 만나를 내려서 그들의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까지 오게 하죠.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일 동안에도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것은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우리 스스로 다가갈 수 없는 존재,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 멀어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된 존재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죄의 족속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그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가셔서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가셔서 40절 보시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세례 요한을 다시 등장시키고 있고 예수님은 처음에 세례 받으셨던 장소로 가셔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던 장소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공생애를 시작하여서 큰 원을 그리셔서 그 모든 공생애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공생애 기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확인하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에 대하여서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풀어도 이 유대인으로 대표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얼마나 완악하고 그 진리에 대하여서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 밖에는 더 이상 그들에게 희망과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점에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원래는 십자가 없이 그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는데 유대인이 거절하자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십자가 밖에는 없구나 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됐는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로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을 가지셨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21장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3년의 기간을 골고루 배분해서 21장까지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3년여의 대부분의 시간은 요한복음 10장까지로 이미 거의 다 썼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남은 기간은 기껏해야 한 4개월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4개월 중에서도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근처에 잠깐 방문하신 일을 빼고는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일주일의 내용들이 다 거기에 담아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일주일의 시간들을 위하여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겁니다. 그 본론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의 서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서론이 왜 필요했겠는가? 3년여의 공생의 기간이 왜 필요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볼 때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초점을 두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많으신가?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서 우리는 보고 놀라고 기억하는 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였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요한복음만큼은 그것 못지않게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인간된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분명히 보아 알라라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으로서 눈이 감겨있는 자이며 그 앞에 정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인가, 못하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키기 위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할 자화상은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못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어린 자녀들을 볼 때나 아니면 또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전혀 전문가가 아닌 자의 입장에 이렇게 볼 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알죠. 그 상대방이 이 문제를 풀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죠.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이 다할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해 하는 겁니다. 아, 그거 못해? 그까짓 거 못해? 나도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을 해내는 것, 그 일을 성취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에이, 저리 비켜. 그래서 어차피 못할 거 내가 다 하면 되는 문제이지만,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이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잘 이해하시고 있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래? 할수 있다고? 그럼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시간을 주고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낑낑거리죠. 낑낑거리다가 나중에는 결국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거는 내가 안 되는 거구나. 역부족이구나. 이거 좀, 나좀할수 있게 도와줄래? 이렇게 가지는 마음이라면 다행인 거죠. 다행인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이 아니, 어디서 이렇게 되지도 않는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기를 쳐? 그리고서는 죽이려고 덤벼들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도 사실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이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된 본성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실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요단강 저편으로 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이 유다는 그 국경이 요단강까지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 유대 밖입니다. 이것은 뭘 암시하냐 하면, 그 구원의 조건이 유대라는 어떤 민족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의 혜택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혜택, 택으로도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이 이 사람에 관하여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겁니다. 그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유대 땅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들에게 경배를 받아야 마땅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결과를 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땅에서 오히려 거절당하고 오히려 지금은 쫓겨나서 피하다시피해서 이 유대 땅 밖을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것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이 있는 민족이요, 또 율법과 여러 가지 계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서 그 유대 땅을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내용들을 실현시키는 어떤 사건이기도 합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6절.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이 마지막에 오는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와 보셨습니까? 또는 이 과정을 분명히 거치셨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옳게 바라보고 직시하셨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유대인이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것을 보셨습니까? 내가 죄인이요, 내 안에 가망성이 없고 희망이 없는 정말 진리에 대하여서 무지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가장 먼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그런 질타를 받아보신 적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그 모양이야?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도 합니다. 제자반을 받으면서도 왜 그래? 사역반까지 마쳤는데 왜 그래?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기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기르고 그 사람의 성품을 다져서 사람답게 인간답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육의 목적이 상당히 변질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의 원래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훌륭한 인격자로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유치원 때부터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교육까지 다 마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지더라도 학교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20년을 학교를 다녀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달라져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와 어떤 이해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자기의 잣대로 들이대면 그 잣대를 벗어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다 상대방을 묵사발을 내기 위하여서 하는 표현들입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해든 죽이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감동을 얻는 것, 내가 달라지는 것, 내가 윤리적으로 좀 깨끗해지고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모에서 청렴해지는 어떤 이런 모습입니까? 물론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지 않고서도 그런 모습을 비슷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당황스러워야 됩니다. 난감해야 됩니다. 아주 곤란해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알던 내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나에 대하여서 볼 때는 어느 정도 괜찮게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내 모든 신념이 무너져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알던 내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복음서를 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는 새롭게 보면서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당황스럽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복음 10장을 우리가 오랜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신을 볼 때에도 나는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괜찮고 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아직 유대인의 입장에 있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어나가시고 제대로 이해하시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서 놀라셔야 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맞구나. 이대로는 살 수 없겠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신다면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계시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가지는 그 의미를 한 성경상의 인물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멋들어지게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는 자신감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예고에 대하여서도 예수님께 절대 이 일들은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도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언제 깨지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나서 그가 깨지기 시작하죠. 그가 지금까지 알던 자신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압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서 절망하고 통곡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 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인생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 그 함께했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알던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실 때 흩어졌던 모든 제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 내가 내 스스로 세울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지금 이 요한복음이 이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죠? 11장 이후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 과정을 거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과정이 없다라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방법으로밖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손쉽게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마법의 요술봉처럼으로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이 과정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는 그 십자가의 가치가 무엇이며 십자가의 놀라움과 또 십자가 안에서 분명한 복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런 존재이구나.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되는 것이 내 모습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신앙에 대하여서 이 분명한 복음을 깨닫고 정말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십자가를 모시어 드리며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